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 규모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북한군 병력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 12,000명 규모로 상당수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침공 뒤 양국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적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흘째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암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조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어제 발생한 키릴로프 사령관 암살 용의자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한 명을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 테러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국들의 묵인하에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 범죄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화생방무기 총책임자인 키릴로프 사령관은 지난 17일 모스크바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전동 스쿠터에 숨겨져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그의 부관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 집단 무덤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대량 학살 증거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인근 두 곳의 대규모 집단 무덤 현장을 방문한 스티븐 랩 전 미국 국무부 전쟁범죄 담당 특사는 이날 로이터에 이 죽음의 조직 안에서 10만여 명이 실종되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 전 특사는 이 같은 잔혹 행위가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 치하에서 201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치 독일 이후 이런 일은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 열흘 만에 시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타락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셰이크 사우드 알타니 카타르 신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영내 국가입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조건의 부과를 중단할 경우 휴전 합의에 도달하고 포로를 교환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르면 오늘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한국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제7공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7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 공군 군산기지에 80전투비행대 소속 F-16 전투기 2대가 16일 한국 필승사격장에서 한국 공군 F-15K 슬램이글 전투기 3대와 함께 근접 항공지원 캐스를 포함한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F-16에서 MK-82 자유낙하폭탄 여러 발을, F-15K에서 GBU-38 합동 직격탄 두 발을 모의 표적을 향해 투하했다고 7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마카오 방문은 포르투갈로부터의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마카오는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과 함께 일국 양제 원칙에 따른 중국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양한 북한군이 전투에서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동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둘 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양한 북한군이 전투에서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북한군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가벼운 부상에서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상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북한이 입은 피해의 최신 평가 수치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또 북한군 내 다양한 계급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부상자들은 최하위 계급부터 최상위 계급에 가까운 인원들까지 망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목표물 중 일부가 북한군의 지휘 통제소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지도자들이 그 장소에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계급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또 북한군의 독자적인 병력 기동이 목격됐으며 러시아 기동 부대와도 많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경보병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박혁포 소대 등을 이용한 간접사격을 활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전체적인 숫자는 이전에 미국 정부가 추산했던 12,000명과 일치하며 추가적인 북한군 파병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의 전투 역량은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특수부대가 경보병 유형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로 소형 간접화력과 직사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전장에서 그런 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표적이 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초기 교전 몇 주 만에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인 16일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군이 전장의 이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해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확실히 수십 명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이 포함된 수십 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관계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선 한국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 지속은 3국 모두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7일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특별히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시도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영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볼 때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 위협에 대처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더불어 북한이 3국 모두의 안보에 가하는 실질적 위협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나라 지도자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할 수는 없지만 동맹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취해진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초기에 우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련 당국의 절차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일부 정치인사 제거 시도설과 관련한 질문에도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선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 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겨냥해 사용하기 시작한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에는 11,000명의 병력을 제공했고 이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도록 했다면서 이제 그들은 우크라 군인들과의 전투에서 다치거나 죽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분쟁을 촉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간 것은 중대한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앞서 열린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북한 병력의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은 철통 같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누가 한국 측 카운터 파트냐는 질문에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일요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그는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과 연습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목요일에는 같은 주제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도 통화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발표할 것은 없지만 향후 계획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과 군사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군 보호와 작전,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및 전 세계 동맹국들과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여긴다며 이 잠재적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법 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중 그들이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과 관담회를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미국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점을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두고 있는 비중을 평가했습니다. 그레넬 특사는 트럼프 1기 때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 코소보 세르비아 협상 대통령 특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8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사안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그레넬 특사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나름의 북핵 협상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에 소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을 거부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고 북한이 일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해서 소통이 단절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핵 문제를 포함해 협상의 기회가 열린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혼란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미북 대화가 추진될 경우에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공간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한국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6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정상들과의 소통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주재 대사에 이어 일본 주재 대사를 지명했지만 주한미국 대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군을 동원한 이번 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북한도 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에서 위험한 존재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한국의 개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북 간 본격적인 핵 협상은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해도 조기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레넬 특사를 통해 먼저 하려는 것은 북한의 러우전쟁 추가 파병 등을 자제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태열 장관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조 장관은 미한일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이런 한국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만드는데 좀 주춤할까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혼란스러운 현 정국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신 선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 정상회의도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외교당국과도 그러한 전제하에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러한 대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 구상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등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을 갖겠지만 조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확실히 의혹이 있는 것 같지만 차기 정부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분쟁에 대응해야 하고 한반도보다도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ump is certainly willing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with Kim Jong-un.
이어 그러나 언젠가는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관심이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금은 러시아와 좋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트럼프와의 과거 만남도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당장은 정상 외교 재개를 중요한 문제로 볼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가 언젠가는 북한과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되든 그 전에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군인을 파병한 김정은과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onditions first have to be right before there's any kind of discussion on North Korea. So I mean one possible avenue is if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 역시 현재로서는 전략적 셈법 속에 미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자신의 최측근 리처드 그레네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고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기용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그레네 전 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지명된 데 대해 나쁜 소식은 그가 북한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네 전 대사는 북한 측 사람과 마주 앉아서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또 트럼프 1기 대북 외교 실무자 알렉스 웡 전 부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서 미북 대화에 전문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he's got a first-hand experience of knowing what's possible, what's with, you know, what and what was on the table as of 2019.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는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2019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며 그는 가치를 평가하고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전은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s a policy would never really give up on denuclearization as a goal, but it's where the emphasis is. So they realize that if you try to push North Korea,
여석자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거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협 감소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아마도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the U.S. rhetoric would continue to be to support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이어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로서 미북 정상 외교는 좀 더 제한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이제 죽은 문제라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기로 미국이 동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며 미국이 전술핵과 전략핵 위협을 줄이는 것을 원한다면서 이런 목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를 북한이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히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큰 선물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one thing that Kim Jong-un would return to the table for is to watch.
스나이더 교수는 미북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며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누구와도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정보 투명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미한 동맹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선출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 한국이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패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었다며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 때마다 투명성, 조정, 협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각자의 접근 방식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을 위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에 관여한 중국 국적자 2명과 유령 회사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당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 통제실은 17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성된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 2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자금 세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두 명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루하인과 장지안으로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북한으로 유입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속한 불법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해외자산 통제실에 의해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 심연섭이 주도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심연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로 이들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무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중국 국적자 루화잉이 지난 2022년 초부터 심연섭을 대신해 정체가 불분명한 북한의 수익 창출 프로젝트에서 나온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초부터 2023년 9월경까지 루화잉이 암호화폐 현금화와 자금 운반을 결합한 방식을 통해 심연섭의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했으며 세탁된 자금은 북한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할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중국 국적자 장지안 역시 심연섭을 도와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러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 소재 그린 알파인 무역유한회사 역시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 여행 및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범죄 수법을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재무부는 북한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에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시사는 16일 발표한 2024 연말결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4대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위협 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크게 변화했다면서 국제적 테러리즘의 시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비롯한 적대국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복합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침투를 목표로 하는 정교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수행하며 시스템을 방해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오직 정권의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사이버 공격 활동을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riminally sponsored nation state actor. It doesn't come from the bottom top down. It comes from the bottom up, the money does. So they actually, their operations fund the regime, not the regime funding their operations.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특히 다른 국가 행위자와 달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정권에 바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모방하고 채택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발하며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여 개국 선박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과 북한의 최신 제재 회피 동향 등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한일 3국이 싱가포르에서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심포지엄, 그러니까 일종의 토론회를 개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 외교부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대응을 위한 미한일 해양산업 공동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상활동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해상서비스 부문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국제해양산업과 정부 파트너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세 나라가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북한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고 기만적인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통해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금수품을 밀수하고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 그리고 석탄 수출은 저희 VOA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VOA는 올해 한 해 동안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이 일주일에 한 척, 즉 52척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 52만에서 156만 배럴의 정제유가 올해 북한에 반입됐을 수 있다는 그렇군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에 결의 23975를 통해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었습니다.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셈이죠. 이들 유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VOA는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나 석탄 등을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고요. 북한 석탄 항구를 통해서는 많은 양의 석탄이 선박에 실리는 장면도 위성사진에 찍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대북 제재 위반의 많은 부분이 결국 선박,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한일 3국이 이번 행사를 주최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 혹은 관련국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해상 관련 제재 위반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24개 나라에서 선박업계 관계자, 보험, 상품 거래업자 등을 비롯해 해양감독기관, 법집행기관 등을 대표하는 각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국무부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관행의 최근 동향과 함께 해상업계의 안보리 결의 준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또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사들여서 국제기구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제의 선박은 평안 5호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지에야오 16호였는데 올해 7월 19일부로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고 5개월이 지난 이달 16일 IMO의 이 내용이 보고된 겁니다.
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물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에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이 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북한은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VOA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최소 47척과 올해 7척 등 총 54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더하면 지난 2년간 55척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박 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 북한이 등록한 선박은 2004년 건조 선박으로 비교적 신식입니다.
네.
이에 따라 선박업계 관계자는 만 톤급 이하 건조 연도가 2000년대인 선박을 매각할 때는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영 기자로부터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구매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도 규탄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람이 영국 외무장관과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웡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17일 영국 런던에서 양국 간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의 역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기타 군수물자를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인도태평양 및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스러운 긴장 고조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대화에 복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요구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3자 안보협정 오커스의 진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관련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오커스 2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첨단 군사력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오커스 2단계의 성과가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양자 기술과 사이버 역량, 극초음속을 비롯해 해양 및 군사기술 발전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오커스 2단계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 중인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 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지난 9월 오커스 출범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이 오커스의 각 회원국들과 긴밀한 양자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나라들과 오커스 필러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일 제79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adopted a draft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유엔 총회 부의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를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본회의에 이를 상정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며 특히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표결 없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합의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It's not only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but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that is intolerable to groundlessly slander and disgrace the PRK's exercise.
김 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어떻게 조작해 제시하든 오늘 또다시 강제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과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지난 2024년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미디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화문화언어보호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 또는 개혁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한 전쟁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의 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 우려 사안인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관련 협약, 특히 ILO의 핵심 노동협력을 비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문구도 유지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2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s the strongest indication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is horrible. And the fact that every year, year after year, we continue to do that puts North Korea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김 전 특사는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라며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과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활동에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와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 및 다자기구와 협력해 북한 인권 옹호와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헌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북한 안팎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모색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의 구제를 지원하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탈북민, 탈북민 커뮤니티 간의 협력 강화 활동, 북한 내 강제노동 사례 기록을 통한 인식 제고와 책임 규명 조치 등의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외의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약계층 인권 증진 영역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강제노동 철폐를 포함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활동,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핵심 ILO 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활동 등이 지원 대상 활동으로 제시됐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helpful for the State Department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킹 전 특사는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한 초점도 바뀐다면서 국무부가 인권 문제에 관한 제안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결정이 많이 있고 북한은 이것이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탄핵으로 인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이끌고 있는 여당인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으며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을 이끌어온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물러난 것이죠?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한동훈 대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방안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네.
또 탄핵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더 이상 대표직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심했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울고 불구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SNS에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반발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12일 있었던 국회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으로 추정되고요. 또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총 2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108명 중에서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고 기권과 무효는 11명, 네. 그리고 반대는 85명이 됐는데요. 이 반대파 85명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들 국회의원 85명,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데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8년 전인 2016년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권력을 빼앗긴 것은 물론 당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일종의 공포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탄핵에 반대를 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찬성한 그런 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선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며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의 비대위가 과연 정권장 창출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언론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언론도 한동훈 대표를 축출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국가나 국민보다는 당장 다음 선거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민심을 받들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책임 정당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 40%에 16%포인트 차로 뒤처져 있습니다. 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격차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경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를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제적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긴급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안정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송년회도 예정대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 얘기는 16일 최상목 부총리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와의 만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 부총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와 수출 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연시 모임과 행사 등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 사태로 연말 경기가 얼어붙으면 식당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네, 탄핵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악화 우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